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유의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를 방문 중인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20일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계속되는 한 핵 문제와 관련한 논의는 협상 테이블에서 내려졌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연합뉴스는 최 제1부상이 이날 모스크바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등 러시아 외무부 인사들과 회담한 뒤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최 부상은 미국 쪽에 전할 메시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메시지는 없고 이제는 아마 핵 문제와 관련한 논의는 앞으로 협상탁에서 내려지지 않았나 하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과 앞으로 협상하자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다 철회해야 핵 문제를 다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연방상원이 19일 홍콩 인권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상원은 홍콩인권과 민주주의 법안이란 이름이 붙은 이 법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하원에 넘겼습니다. 앞서 하원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통과된 바 있습니다. 상원 법안은 홍콩 내 인권 유린과 관련된 중국이나 홍콩 관리들을 제재하고 미국이 무역에서 홍콩에 부여한 특별 지위를 매년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홍콩 인권 법안은 상원과 하원이 단일안을 만들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정식 법이 됩니다. 이란은 20일 최근 반정부 시위와 관련해 대중시위가 아닌 첩보활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는 이날 테헤란에서 연설을 통해 이란이 군사와 정치 안보 분야에서 적을 물리쳤다는 것을 친구와 적 모두가 알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와 다른 이란 관리들은 시위가 미국과 이란에 반대하는 세력들에 의한 음모라고 비난했습니다. 앞서 이란 정부가 15일 휘발유 가격을 50% 인상하겠다고 발표하자 이에 분노한 시민들이 시위에 나섰습니다. 이란 정부는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을 폭도로 규정하고 강경 진압에 나섰습니다. 이란 당국은 시위자 천여 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볼리비아 군과 경찰이 에랄토에 있는 가스 공장 봉쇄를 풀기 위해 19일 장갑차와 헬기를 투입했습니다. 에보 모랄레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수도 라파지에 가스를 공급하는 센카타 공장을 봉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군경의 진압 시도에 맞서 강하게 저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적어도 3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당국은 사망자가 발생한 원인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베트남이 남중국해 경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쾌속 경비정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베트남을 방문 중인 에스퍼 장관은 20일 연설에서 이 계획을 밝히고 중국이 베트남 같은 주변국들을 고립시키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중국의 불법적인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은 다른 나라들이 이 지역 자원 접근하는 것을 위협하고 지역 에너지 시장의 안정성을 해치며 갈등을 증대시킨다고 말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헬기가 추락해 미군 두 명이 사망했습니다. 미군은 20일 성명을 통해 헬리콥터 추락 원인을 조사하고 있지만 예비조사 결과 적의 충격에 격추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미군 헬기 추락은 미국과 탈레반이 인질과 포로를 맡겨난 지 하루 만에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아프간 탈레반은 수도 카불 남부에 있는 로가르주에서 자신들이 헬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탈레반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군 치누크 헬기가 새벽 탈레반 기지를 급습하려다 격추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금까지 아프간에서 미군 사망자 수는 1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8년간의 전쟁에서 2,400명 이상의 미국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20일 3박 4일간의 태국 방문을 위해 수도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로마 가톨릭교 교황의 태국 방문은 지난 1984년 요한 바오요르 2세 이후 35년 만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공항에서 태국 가톨릭계 인사와 정부 관계자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또 사촌이자 어린 시절 친구인 아나로사 시보리 수녀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VOA 세계 뉴스 박동정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1일 목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이 아이의 미래를 알기 위해 점쟁이나 철학관을 찾아가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중국에선 점쟁이를 찾기보다는 DNA 유전자 검사를 하는 부모들이 늘고 있다고 하네요. DNA 검사를 통해 아이가 어느 분야에 소질이 있는지를 알아본 후 그 소질을 잘 살릴 수 있는 쪽으로 키우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중국인들이 많이 검사를 의뢰하는 홍콩의 한 검사기관의 경우 미화로 약 570달러 정도면 아기의 DNA 검사를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사실 DNA 검사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에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시장조사업체에 따르면 지난해 4천만 달러로 뜬 중국의 DNA 검사 시장 규모가 오는 2025년에는 3배로 성장해 1억 3,5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국의 시장조사업체는 성장세를 훨씬 더 크게 잡아서요. 오는 2022년에는 규모가 4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내다보기도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3억 달러 규모인 미국의 DNA 검사 시장 규모를 몇 년 안에 중국이 앞지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DNA 검사 결과가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과도한 DNA 검사를 부정적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특히 중국엔 미국처럼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강력한 규제가 없는 만큼 개인정보 유출이나 윤리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가 방송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이곳 워싱턴은 현재 11도로 구름 낀 날씨 보이는데요. 북한은 오늘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7도에서 2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2도에서 12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 밧바다는 0.5에서 1.5m를 일겠고 서해북 밧바다는 0.5m에서 1m를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영하 4도에서 8도, 신의주는 영하 1도에서 6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5도에서 9도, 함흥은 영하 4도에서 10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영하 3도에서 9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앞서 중국에서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DNA 검사를 하는 부모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자녀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자녀 옆에 그저 든든히 있어주는 게 아닐까요? 이 당신이 내 옆에만 있어준다면 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고 노래하는 Stand By Me 들어보시죠. Ben E. King이 노래합니다.
When the night has come and the land is dark and the moon is the only light we'll see. No, I won't be afraid. Oh, I won't be afraid to just as long as you stand, stand by me. So darling, tumble and fall, or the mountain should crumble to the sea. I won't cry, I won't cry, no, I won't shed a tear, just as long as you stand, stand by me.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 상원이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중국은 내정 간섭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지난주 이란에서 유류 인상으로 촉발된 대규모 시위 진압 과정에서 적어도 100명 이상 사망했다고 국제인권단체가 밝혔습니다. 볼리비아에서도 정정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반정부 시위 과정 중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 상원이 홍콩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군요.
네, 미국 연방 상원이 19일 홍콩의 인권 보호를 위한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을 표결에 붙여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상원의 이날 표결은 9대로 진행됐습니다.
네,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네, 법안은 미국 국무부가 1년에 한 번씩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해서 미국이 제공하고 있는 홍콩의 특별 지위를 누릴 수 있는지 결정하도록 요구하고 있고요. 또 홍콩의 기본적인 자유를 억압한 데 책임 있는 인물에 대해서 미국 입국을 금지하고 자산을 동결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이 홍콩의 특별 지위라는 게 뭔가요?
네, 미국 정부는 지난 1992년 홍콩 정책법을 제정해서 이 중국 본토와는 달리 관세,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 홍콩에 대해서 특별한 대우를 해왔습니다. 이 홍콩 특별 대우는 홍콩이 세계 금융의 중심지가 되는 데 큰 기여를 했는데요. 하지만 홍콩 정책법은 홍콩의 자치 수준이 이 특별 대우를 누릴 만큼 충분치 않으면 대통령이 행정명령 등을 통해서 특권을 일부 또는 전부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미 상원이 이날 홍콩과 관련한 또 다른 법안도 표결을 붙였다고 하죠?
네, 상원은 홍콩 경찰이 시위 진압용으로 쓸 수 있는 최루탄, 고무총, 전기 충격기 같은 특정 장비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도 역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중국의 보복 위협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이 법안을 통과시킨 건 대중국 강경파의 승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하원에서도 홍콩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하원은 지난달 15일에 비슷한 내용의 자체 법안을 역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는데요. 상원과 하원은 앞으로 서로 다른 내용을 조정해서 최종 법안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이 제출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10일간의 검토 끝에 서명하거나 거부해야 합니다.
자, 백악관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백악관의 반응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할지 안 할지 현재로서는 불확실합니다. 로이터통신은 정부 당국자의 최근 말을 인용해서 대통령이 아직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됐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관측입니다.
자, 지금 미국과 중국은 무역협상 1단계 합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맞습니다. 때문에 이 홍콩 인권법안 서명을 둘러싸고 백악관 내부에서 홍콩인권법이 미중 무역협상의 걸림돌이 될 거라는 주장과 지금이야말로 홍콩의 인권과 지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주장하는 측 간에 격렬한 충돌이 있을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중국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홍콩은 중국에 속하고 홍콩에 관한 건 중국의 내정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또 테리 브랜스테드 주중 미국 대사가 외유 중임에 따라서 이 대사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윌리엄 클레인 주중 미국 대사관 공사 참사관을 불러 강력히 항의했는데요. 법안이 입법화되지 못하게 막을 걸 요구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자국의 주권과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강한 반격 조치를 취할 것이고 미국은 그에 따른 모든 걸 감내해야 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예. 자, 현재 이 홍콩의 시위 상황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홍콩 경찰이 홍콩 이공대학교를 나흘째 전면 봉쇄했습니다. 홍콩 시위대는 홍콩의 명문대학인 홍콩 이공대학교를 거점 삼아서 시위를 벌여왔는데요. 경찰이 물대포와 진압용 탱크 등을 동원해서 학교를 에워싸고 포위 작전을 펼치면서 건물 안에 갇힌 상황입니다.
현재 얼마나 많은 시위자가 학교 안에 있는 겁니까?
네, 당초 600명에서 700명 정도의 시위자들이 있었던 걸로 알려졌는데요. 지금은 100명도 채 안 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시위자들은 경찰이 학교를 봉쇄하자 밧줄을 이용하거나 하수도를 통해 탈출을 시도했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홍콩 경찰은 이번 시위와 관련해서 1,100여 명을 체포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대부분에게 폭동과 공격용 무기 소지 등의 혐의가 적용될 걸로 보입니다. 홍콩 당국은 18살 미만의 시위자들은 신원 파악 후 일단 귀가 조치한 후에 나중에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구촌 온의 다음 소식입니다. 자, 이란에서도 지난 주말 대규모 시위가 있었는데요. 이 시위 과정에서 100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이 있군요.
네, 이란에서 지난 주말에 유류 인상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전국적으로 벌어졌는데요. 이란 보안군이 시위자들을 강경 진압하는 과정에서 100여 명이 사망했다고 국제인권단체 Amnesty International이 19일 보고서에서 발표했습니다.
예, 어떤 근거를 통해서 이 같은 사망자 집계를 내놓은 걸까요?
네, 엠네스티는 사실로 확인된 동영상 그리고 목격자들의 증언 등 믿을 만한 보고를 검토해서 최소한 21개 도시에서 적어도 106명이 사망한 걸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입수된 영상에는 보안군들이 총기와 최루가스, 물대포 등을 사용해서 시위대를 폭력적으로 해산하는 모습, 저격수들이 지붕 위에서 군중을 향해 총을 쏘는 모습, 또 헬리콥터에서 저격하는 정황 등이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자, 이란 정부도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하긴 했다고요.
네, 하지만 사망자는 5명뿐이고 이 중에 4명이 이란 보안군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미국 워싱턴포스트지는 만일 이렇게 훨씬 더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게 확인될 경우에 앞으로 더 큰 규모의 시위가 벌어질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놨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이란은 인터넷이 또 차단된 상황이라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이란 정부는 지난 17일부터 인터넷을 전면 차단시켰습니다. 이 때문에 구글, 야후 등 국제적인 검색 사이트에는 접근할 수 없고요. 특히 최근 시위의 소통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는 물론이고요. 왓츠앱 등 상당수 이란 국민이 쓰고 있는 메신저 사용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란 정부가 왜 이런 조처를 하는 겁니까?
네, 잘못된 정보를 통해서 수요가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란 정부는 또 지난 주말의 시위는 외국의 적들이 부추겨 벌어진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란의 시위가 당초에 유류 인상 때문에 촉발된 거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란 정부는 지난 15일 휘발유 가격을 50% 기습 인상했습니다. 리터당 13센트 인상한 셈인데요. 이에 항의해서 16일과 17일 이틀간 이란 100여 개 도시와 마을에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시위대는 은행, 주유소, 정보기관들을 습격 방화하기도 했는데요. 시위가 촉발된 계기는 유류 인상 때문이었지만 그동안 경제적 어려움으로 민생고를 겪던 이란 국민의 불만이 표출된 거라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이란 정부는 시위를 폭동으로 규정하고 있죠?
네, 이란 정부는 시위를 폭동으로 그리고 시위대는 폭도로 규정하고 미국과 이스라엘 등 외부 세력의 사주를 받은 불순분자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란 관영 매체는 이번 시위로 1,000명 이상 체포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란 정부는 이제 사태가 진압됐고 전국적으로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다면서 사태를 애써 축소하는 모습입니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남미 국가 볼리비아에서 정국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요?
네, 지난 10일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이 전격 사임하면서 일단락될 걸로 전망됐던 볼리비아의 정정 불안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모랄레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볼리비아 제2의 도시인 엘 알토 인근에 있는 센카타 가스공장을 일주일 넘게 봉쇄하면서 혼란 양상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자, 시위대가 봉쇄한 센카타 가스공장 어떤 곳입니까?
네, 볼리비아의 행정수도인 라파스에 가스를 공급하는 국영공장인데요. 하지만 모랄레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 공장 주변에 자동차와 타이어 등으로 바리케이트를 치고 봉쇄하면서 라파스 시는 지난 며칠간 가스 공급이 제대로 안 돼서 극심한 연료 부족 사태를 겪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시위대가 이 라파스로 가는 주요 도로도 봉쇄했다고 하죠?
네. 모랄레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이 라파스로 진입하는 주요 도로를 봉쇄하면서 이 물류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현재 라파스 시내 주유소들은 거의 문을 닫았고요. 생필품도 부족해서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볼리비아 정부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네, 볼리비아 국방부가 봉쇄를 풀기 위해서 19일 군인과 경찰 병력을 투입하고 장갑차와 헬기를 동원했는데요. 시위자들은 공장 벽을 폭파하고 공장으로 돌진했다가 군에 의해서 밀려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적어도 3명에서 5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다친 걸로 알려졌는데요. 목격자들은 군인들이 시위대를 향해서 총격을 가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볼리비아 국방부가 이에 대한 뭐 생각을 밝혔습니까?
네, 페르난도 로페스 신임 국방장관이 기자회견을 열고 군인들은 시위대를 향해서 단 한 발의 실탄도 쏘지 않았다며 부인했습니다. 볼리비아 당국은 정확한 요인을 조사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볼리비아는 그럼 누가 정국을 이끌고 있나요?
네, 잔인의 아니에스 상원 부의장이 지난 13일 임시 대통령을 자임하면서 과도정부를 출범시킨 상황입니다. 이 대통령직을 승계할 수 있는 부통령, 상원의장, 하원의장 등이 줄줄이 사임해서 공석이 됐기 때문인데요. 볼리비아 헌법재판소는 아네스 부의장을 볼리비아의 임시 대통령으로 인정했고요. 아네스 임시 대통령은 전국 안정을 위해서 조만간 대통령 선거를 치르겠다고 공약한 상황입니다.
자, 모랄레스 전 대통령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네, 사임을 발표한 바로 다음 날 이웃나라인 멕시코로 전격 망명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야반 도주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모랄레스 전 대통령은 도주한 게 아니라면서 상황이 안정되면 다시 볼리비아로 돌아갈 거라고 주장했는데요. 지난주 미국 CNN, 월스트리트 저널 등과의 인터뷰에서도 남은 임기를 마치기 위해서 볼리비아로 돌아갈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볼리비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다음 대선에 출마하지 않고 새로운 후보로 새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모랄레스 대통령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임하게 된 배경이 바로 대선 때문이었죠.
네, 볼리비아에서는 지난달 20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볼리비아를 14년간 이끌었던 모랄레스 대통령이 4선 연임에 도전해서 승리를 선언했는데요. 하지만 석연치 않은 개표 과정에 야권 지지자들이 의혹을 제기하면서 반발했고요. 볼리비아 군과 경찰도 이 모랄레스 대통령에게서 등을 돌리면서 결국 지난 10일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모랄레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대통령의 복귀를 요구하면서 전국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 탄핵 조사의 핵심인 우크라이나 원조의 대가성을 핵심 당국자가 확인했습니다. 이 밖에 탄핵 청문회에서 나온 말들 살펴보겠고요. 민주당이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다섯 번째 대통령 후보 텔레비전 토론회를 여는 소식, 그리고 교도관 인력 부족 문제가 커지고 있다는 얘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으로 이 탄핵 청문회 소식부터 좀 살펴보죠.
네,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조사를 위한 공개 청문회 나흘째 일정이 진행됐는데요. 이 가장 중요한 증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히는 고든 손들랜드 주 유럽연합 EU 대사가 출석했습니다. 손들랜드 대사는 핵심 사항들에 대한 질문에 둘러서 말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답변했는데요. CNN 방송은 손들랜드 대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범죄를 입증했다고 평가를 했고요. 반면에 보수 성향의 폭스뉴스는 충격적인 진술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예, 자, 무슨 말을 했길래 그런 평가가 나온 걸까요?
우크라이나 당국이 조 바이든 전 미 부통령 일가의 현지 행적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고 미국 정부가 앞서 보류했던 대우크라이나 원조금을 다시 집행하기로 하는 과정에 대가성이 있었다고 확인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Was there a quid pro quo with regard to the requested White House call and the White House meeting? The answer is yes.
네, 이 quid pro quo, 이 대가성이 있었느냐고 의원들이 묻는데 백악관과의 통화 그리고 회의 결과 등을 종합하면 나의 대답은 yes, 그렇다라고 말했습니다. 손들랜드 대사가 이렇게 진술하자 탄핵 조사 위원들이 웅성거렸고요. 방청석에서 탄식이 들리기도 했습니다.
네, 이 진술이 왜 중요한 겁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측은 줄곧 대가성을 부인해왔기 때문입니다. 조사와 원조는 별개 문제라는 입장이었는데요. 이른바 우크라이나 주문의 핵심 관계자인 손들랜드 대사가 이에 반하는 진술을 한 겁니다. 손들랜드 대사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의 안드리 예르막 고문과 수차례 만나서 조 바이든 전 미 부통령 일가의 현지 행적 등에 관한 조사 계획을 협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원조를 수단으로 우크라이나에 조사를 요구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지난 7월 25일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관련 사항의 조사를 요청했는데요. 통화에 앞서 4월 이 4억 달러에 가까운 원조금 집행을 보류시켰습니다. 야당인 민주당 측은 대선 주자인 바이든 전 부통령을 곤경에 몰기 위해서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했다고 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 탄핵 조사를 개시한 겁니다.
자, 손들랜드 대사가 그 밖에 또 어떤 증언을 했습니까?
네, 앞서 청문회에 나온 증인들이 손들랜드 대사의 이름을 여러 차례 거론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손들랜드 대사가 관계자들에게 한 말들 그리고 행동 등에 대해 이 다른 증인들이 진술한 것들을 본인이 모두 사실로 확인해줬습니다.
네, 자, 사실로 확인해준 것들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볼까요?
네, 정상 간 통화가 이루어진 7월 25일 바로 다음 날 이 손들랜드 대사가 우크라이나 현지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의 보고 전화를 했었다고 이 윌리엄 테일러 우크라이나 대리대사가 진술했는데요. 이 손들랜드 대사는 현지로 향하는 비행기 탑승 직전까지 포함해서 총 두 차례 트럼프 대통령과 개인적인 통화를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네, 이 조사 계획의 진전 상황을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손들랜드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가 가능하고 일부 비속어를 포함한 대화를 나눌 정도로 격이 없는 사이라고 밝혔는데요. 들어보시죠.
That's how President Trump and I communicate. A lot of four-letter words. In this case, three-letter.
네, 이 전화를 받을지 안 받을지는 대통령이 결정하지만 개인 손전화를 사용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자주 의사소통을 했다고 손들랜드 대사는 증언했습니다.
자, 이런 진술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도 나왔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이 손들랜드 대사가 청문회에서 한 말을 기자들에게 직접 읽어줬는데요. 이 우크라이나와 관련해 무엇을 원하느냐고 대통령에게 재차 물었더니 아무것도 없다라고 답했다는 부분입니다. 또 손들랜드 대사에 대해서는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아니다라면서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공화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공화당 소속 존 고닌 상원의원은 대가성이 있었다는 손드랜드 대사의 증언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이 바이든 전 부통령 일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지 않았음에도 이 보류했던 이 원조가 집행됐다고 강조했는데요. 관계 당국은 우크라이나 추문이 본격적으로 부각된 뒤인 9월 11일에 보류 조치를 풀었습니다.
자, 앞으로 탄핵조사 청문회 일정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20일 오후에 로라 쿠퍼 국무부 부차관보와 데이비드 헤일 국무부 정무차관의 증언이 예정돼 있고요. 그 뒤로 확정된 일정은 21일 하루 남아 있습니다. 피오나 힐 전 백악관 러시아 담당 고문 그리고 데이비드 홈스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관 정무참사가 출석합니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들의 텔레비전 토론이 열리는군요.
네, 내년 대통령 선거에 나갈 후보가 되려는 이 민주당 경선 주자들의 다섯 번째 텔레비전 토론회가 20일 열립니다. 장소는 남동부 조지아주 최대 도시인 애틀란타인데요. 기존 네 차례 토론과는 조금 다른 상황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새롭게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이번 토론이 다른 양상이라고 보는 이유가 뭘까요?
네, 피트 부티지지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이 약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티지지 시장은 얼마 전까지 지지율 하위권에 머물던 이 군소 주자였는데요. 18일에 나온 아이오와주 여론조사에서 일약 선두로 나섰습니다. 최근 지지율 상승세가 뚜렷해서요. 앞선 전국 규모 조사에서도 상위권 주자들을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부티지지 시장이 비중 있는 주자로 떠오른 거군요.
그렇습니다. 주요 언론은 최근 민주당 경선 판도를 3강 체제로 파악해왔는데요. 뉴욕타임스는 이번 토론을 앞두고 톱4 대 나머지, 이 4강 대 나머지의 대결 구도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봐서 이 4강이 앞서 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네. 자, 부티지지 시장과 함께 4강을 구성한 기존의 그 세 사람은 누군가요?
네,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그리고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입니다. 20일 토론회에는 총 10명이 격돌하는데요. 이 말씀드린 네 사람 외에 코리 부커 상원의원, 카말라 해리스 상원의원, 그리고 타이완계 사업가 출신 앤드류 양 예비 후보 등이 나섭니다. 최근 들어 새로 민주당 경선전에 뛰어든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번 토론회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 더발 패트릭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최근 출마를 공식 선언했고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 지사도 출마 의향을 밝힌 바 있죠.
네. 자, 20일 토론회에서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면 어떤 것들을 들 수 있을까요?
네. CNN 방송이 9가지 주목할 지점을 추렸는데요. 가장 먼저 꼽은 것이 부티지지 시장에 쏟아지는 관심입니다. 부티지지 시장이 20일 토론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승세를 이어가고 탄력을 받을지 아니면 반짝 인기에 그칠지 이 판가름 되는 건데요. 경쟁 주자 진영에서는 하나같이 부티지지 시장이 이번 토론을 승부처로 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자, 이 부티지지 후보에 대한 주목 외에 또 몇 가지 중요한 것들 뭐가 있는지 살펴볼까요?
네. 이 전임 바락 오바마 행정부의 그늘을 지울 정책 대안을 예비 후보들이 제시할지도 관심인데요. 건강보험이나 이민 정책 등에서 대선 주자들이 이전 민주당 정부의 정책을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오바마 행정부에서 중책을 맡았던 이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이 밖에 이 워런 의원이 강하게 주장하는 정부 주도 전 국민 건강보험 문제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자, 이 교정 인력 부족 문제가 부각이 되고 있다고요?
네, 범죄자들을 수용하고 교화하는 이 교도관 인력과 예산 부족 문제가 최근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교정시설 내에서 사건 사고가 잇따르고 수감자들의 폭력이 만연하는 등 이 문제가 확산하는 중인데요. 일반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고위 당국자가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자 고위 당국자가 밝힌 내용 먼저 좀 살펴볼까요?
네, 캐슬린 호크소이어 신임 교정국장이 19일 상원 법사위원회에 출석했는데요. 최근 교정국 예산 축소 때문에 관련 업무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호크소이어 교정국장은 지난 1992년부터 2003년에 이어서 이번에 두 번째로 직책을 맡았는데요. 지금 상황이 훨씬 어렵다는 겁니다. 실제로 교정국은 2017년 이후에 4천여 명을 감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지금 교정국의 뭐 인력이나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네, 이 교정국이 법무부 산하 최대 조직이긴 한데요. 전체적으로 3만 5천 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고 인건비 등 관련 예산을 연간 70억 달러 넘게 배정받았습니다. 아, 하지만 이 적정 인원과 예산 수준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라고 합니다. 특히 수감자 감시 업무에 직접 투입되는 교도관이 모자란 것은 시급히 해결할 과제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 초과 근무를 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 2교대 근무도 강요받고 있는 것으로 AP통신이 전했습니다.
네. 자, 교정국이 2017년 이후에 4천 명을 감원했다면 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생긴 문제네요.
맞습니다. 이 교정국 근무자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2년 동안에 크게 줄어든 건데요. 연방인사관리처 OPM 자료를 보면 대선 직후인 2016년 12월부터 작년 9월 사이에 교도관 수가 11% 감소했습니다. 19,000여 명이었던 것이 약 16,900명으로 줄었는데요. 그전에는 교도관 수를 계속 늘리던 추세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같은 인력 부족과 예산 축소의 부작용을 드러낸 사건이 또 발생을 해서 대중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네,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네, 이 수감 중이던 유명 인사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자살한 사건인데요. 이 재력가 출신으로 성범죄 혐의를 받고 뉴욕 교도소에 수감됐던 제프리 앱스틴 씨가 지난 8월 독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교도관들은 30분마다 이 수감자의 상태를 확인하도록 한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이 당국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사건이 교정 인력 부족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네, 만성적인 인력 부족 때문에 초과 근무를 하느라 수감자 감시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다고 사건 직후 교정 노조 측은 주장했습니다. 또 전문성이 없는 간부들이 현장 업무에 투입되는 일도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검찰은 19일 당시 근무자 2명을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근무 중에 동시에 잠을 자거나 일부 순찰 구역을 건너뛰었다고 공소장에 명시돼 있는데요. 근무 시간에 온라인 쇼핑도 했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크리스티나 아길레라가 노래입니다. 내가 원하는 건 당신뿐이에요. 어서 내게로 오세요라고 노래하는 Come on over 들어보시죠. Come on over, come on over, baby. Come on over, come on over, baby. Come on over, come on over, baby. Yeah, come on over, come on over, baby. Hey boy, don't you know I got something going on? Yes I do. All my friends are gonna come, gonna party all night long.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지성의 사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가 방송됩니다.
지성의 사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박영서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의 대학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 남부 조지아주에 있는 명문사립대학교인 에모리 대학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에모리 대학교는 조지아주의 주도이자 최대 도시인 애틀랜타시 근교의 630에이커에 달하는 광활한 부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1836년 기독교의 한 분파인 감리교 교단이 세운 학교인데요. 에모리라는 이름은 당시 조지아주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다 목숨을 잃은 존 에모리라는 감리교 목사의 이름에서 따온 겁니다. 에모리 대학교는 부족한 자산과 남북전쟁의 여파로 한때는 폐교 위기에 몰린 적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조지아주에서 탄생한 세계적인 탄산음료 기업인 코카콜라 창업주를 비롯해서 여러 지역 유지들이 힘을 보태서 오늘날 남부를 대표하는 명문사립대학교로 우뚝 섰습니다. 에모리 대학교는 설립 초기 엄격한 규율을 갖추고 학생들에게 올바른 정신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규율이 꽤나 엄격한 편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38년간 대학 진학 상담과 교육을 해온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가 들려주는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1839년에 설간된 에머리 칼리지의 학교 안내 책자에 따르면 모든 재학생들은 재학 기간 중 마을로부터 일마일 밖으로 나가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할 만치 엄중한 규칙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로부터 50여 년이 지난 1891년에 발간된 대학 안내서에서는 학생들의 술집, 영화관, 말경주, 카드놀이 하는 것이나 총기를 소유하는 것, 하인을 거느리고 개나 말을 소유하는 것도 금지되었으며 교내를 떠나 이웃마을로 여행할 때도 반드시 교수진이나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방탕하고 자유분방한 사회 분위기를 고쳐나가려는 대학 총각자들이 엄정한 규칙을 세워 이를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젊은이들이 몰래 학칙을 어김으로 징계 조치를 받거나 퇴학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네, 에모리 대학교는 심지어 다른 대학들과의 스포츠 활동조차 금지된 시절도 있었다고 하네요.
1890년대 총장이었던 워렌 캔들러 박사 재임 기간 동안 에머리 대학은 타 대학들과 벌리는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것조차 금지되었습니다. 대학 간 스포츠 시합을 하는 것이 건전한 스포츠 문화를 손상시키며 사행심을 조장하고 학생들이 공부에 더 몰두하지 못하게 만드는 동기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에머리 대학이 이에 참가하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고 생각했던 캔들러 총장의 정책이 강력하게 적용되었던 기간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에머리 대학교는 지난 시간에도 소개해드린 것처럼 1888년 첫 외국인 유학생으로 구한말 독립운동가이자 정치인이었던 윤치호를 받아들인 학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흑인 학생들은 조지아주의 법에 따라서 1960년대에 들어서야 받아들일 수 있었다고 해요.
그 세기 백인 노예 지주들에 의해 설립된 대학으로 초기에는 조지아 주법에 따라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의 입학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지만 1962년 조지아주 대법원에서 승치한 문으로서 일색 인정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21세기 인류에 봉사하는 새로운 마음을 품은 인재를 배출하는 대학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날 에머리 대학교는 인종 분포도에서 전국 평균을 웃도는 다양성을 자랑하고 있고요. 외국 학생들의 비율도 매우 높은 편입니다. 현재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3천 명이 넘는 학생들이 유학 중인데요. 특히 중국, 한국, 인도 학생들이 많습니다. 에모리에서 공부한 외국인 학생들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So I come from Wuhan, China. My majors are music and business. I originally wanted to study in Europe, but I picked US over Europe.
저는 중국 우한에서 왔어요. 음악과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유럽에서 공부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결국 미국을 택했죠. 미국은 학교들이 더 많았고 대학을 선택할 때 먼저 전공을 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큰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에모리 대학교에 승마 클럽이 있는 건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개인 훈련도 받고 승마도 배우고 있는데 이런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I am originally from Peru and right now I'm studying Master in Development Practice in Emory University, Lanica.
저는 페루에서 왔습니다. 대학원 과정에 있는데요. 전에 아시아와 중남미 지역에서 공부한 경험이 있지만 미국이나 다른 영어권 국가에서 공부한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정말 제 전공도 그렇지만 영어 능력도 향상시키길 원하는데요. 에머리는 저같이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서 발음 교정 등 이 1:1 교습도 해주고요. 많은 지원을 해줍니다.
에머리 대학교는 2018년 가을학기 기준 학부생 약 8,000명, 대학원생은 약 7,300명입니다. 교수대 학생의 비율은 1명당 9명 꼴입니다. 2018년 신입생 입학 현황을 살펴보면 2만 7천여 명이 지원을 해서 5,100여 명이 입학 허가를 받으면서 19%의 입학 허가율을 보였는데요. 2019년에는 3만 명 넘게 지원을 해서 2018년보다 9% 높은 지원율을 보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에머리 대학교는 4개의 학부 대학과 7개의 대학원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다시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설명 들어보시죠.
현재 에머리 대학의 학부 대학은 4개로 인문학 대학과 옥스퍼드 칼리지, 경영대학 또 간호대학이 있습니다. 에머리 대학교는 다나은 세상을 위해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학문 연구에 정진하고 있는 석과 교수들의 강의, 연구, 그리고 후배들에 대한 지극한 헌신이 소속이 됨으로써 온라인 남부의 명문을 넘어 세계 유수의 대학들과 비교해도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대학으로 성장했습니다.
네, 이 중에서 옥스퍼드 칼리지는 독특하게도 2년제 과정이라고 하네요.
다른 어느 명문 대학들에 비해서 에머리 대학이 특징이 있는 점이 있다면 에머리 대학에는 2년제 과정의 옥스퍼드 칼리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2년간 에머리 인문학 대학과 똑같은 수업을 받고 나면 준학사 학위를 받고 본인이 희망하면 4년제 학부 과정에 3학년으로 편입이 가능합니다. 2018년 학부 과정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전공으로는 경영학, 생물학, 간호학, 경제학, 그리고 심리학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에머리 대학교의 재정 지원 현황 한번 살펴볼까요?
더욱 많은 인재를 흡수하려는 에머리 대학교는 신입생 선발에서 성적 우수 장학생들을 별도로 등용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단지 높은 자질과 성적을 가진 지원자들은 인문계열은 에머리 장학 프로그램에서 경영학부 지원자들은 고이즈에타 경영대학 장학생 프로그램을 통해서 선발되는데요. 매년 175명에서 200명 정도의 규모의 영광스러운 장학생 자리를 놓고 8,000명에서 10,000명의 지원자들이 응시하고 있습니다.
네, 에머리 대학교는 일단 입학한 내국인 학생에 대해서는 근로장학금 등 다양한 형태의 장학제도를 통해서 학생들이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100% 지원한다는 방침인데요. 2018년도 학기 에머리 대학이 학부생들에게 지원한 장학금은 2억 900만 달러가 넘습니다. 에머리 대학교는 신입생 선발에 있어서 구속력이 있는 조기 지원은 두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2019학년도의 경우 11월 1일에 원서가 마감돼서 12월 15일에 입학 여부가 결정되는 1차 조기 지원, 그리고 1월 1일에 접수 마감되고 2월 15일에 입학 여부가 결정되는 2차 조기 지원이 있습니다. 정규 지원은 1월 1일에 접수가 마감돼서 입학 여부 결정은 4월 1일 전후로 통보받게 됩니다. 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약속했던 시간이 다 됐네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미국의 또 다른 명문 대학으로 찾아오겠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생활 영어부터 뉴스 속 고급 표현까지 다양한 영어 표현을 배워보는 Expression Express가 방송됩니다.
Hi everyone, welcome back to Expression Express. My name is Evelyn. 저희 VOA 기사를 통해 뉴스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 공부해보는 Expression Express. Let's start today's lesson. 2020년 미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은 텔레비전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주당 후보군에 관한 VOA 기사를 들어보며 재밌는 표현, at the expense of, 배워볼 텐데요. 표현에 유의하며 기사 한번 들어보세요. Listen carefully.
Even though Sanders and Warren are battling for second place, Warren has been the one on the rise in recent polls.
What we are paying attention to now in these surveys is whether or not Elizabeth Warren's ascendance is actually coming at the expense of Bernie Sanders.
At the expense of, 오늘의 표현입니다. At the expense of something or someone 하면 something, 뭐뭐를 혹은 someone, 누구를 희생해가며, 잃어가며 혹은 해를 끼치며 라는 표현이 됩니다. If you do something at the expense of someone, you do it in a way that might cause them some harm or disadvantage. At the expense of. 예문 다시 볼게요. Even though Sanders and Warren are battling for second place,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과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이 민주당 후보 2위 자리를 놓고 각축을 벌이고 있지만, Warren has been the one on the rise. 워런 상원 의원이 상승세를 보입니다. On the rise. In recent polls,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최근 여론조사에서 전문가가 말하죠. What we are paying attention to now in the surveys. 우리가 여론조사에서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은 paying attention to now is whether or not Elizabeth Warren's ascendance, 엘리자베스 워런의 ascendance, 상승세가 뭐뭐인지 아닌지, whether or not, is actually coming at the expense of Bernie Sanders.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을 희생하며 오는 것인지 아닌지. 다시 한번 예문 처음부터 들어볼게요.
Even though Sanders and Warren are battling for second place, Warren has been the one on the rise in recent polls.
What we are paying attention to now in these surveys is whether or not Elizabeth Warren's ascendance is actually coming at the expense of Bernie Sanders.
At the expense of someone or something. Here are some examples. She's running a business at the expense of her health. She's running a business. 그녀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At the expense of her health. 자신의 건강을 희생해가며, 즉 건강에 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She's running a business at the expense of her health. 오늘의 표현, at the expense of something or someone. 무엇을 혹은 누구를 희생해가며 혹은 뭐뭐에게 해를 끼쳐가며. 이 표현이 들어간 영문 기사 찾아보면서 표현 복습해보는 건 어떨까요? That is a wrap for today's lesson. Thank you guys as always for joining me on Expression Express.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One, two,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브루노 마스의 노래입니다. 당신을 만나고 잠겨있던 천국에 들어간 기분이라고 노래하는 Locked Out of Heaven 전해드리며 전이만 인사드리죠. 계속해서 이어지는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도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Voice of America.
VOA. Hello, darkness, my old friend. I've come to talk with you again.
명대사와 가슴에 담고 싶은 명장면, 주옥 같은 곡들이 흘러나오는 곳, 영화 동네. 지금껏 나온 영화에 숨겨진 뒷이야기, 그리고 전문가들의 감상평.
Abraham Lincoln has asked us to work with him to accomplish the death of slavery.
This fight is f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you'll have a family in your heart. Forever.
폭소와 감동.
All my love to you, puppet. You're going to be all right.
영화 속 시대와 문화가 되살아납니다.
Bye bye.
들리는 영화관 영화 동네. 매주 일요일 밤과 월요일 새벽 더욱 풍성한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